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예전에 많이 다뤘던 말씀인데 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낮이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앙숙이었죠. 늘 다퉜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들이 마음이 모아진 거예요. 예.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니까 둘이 서로 싸우다가 이 사람은 누구지? 그러는데 정말로 상상도 못했던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 고치고 말씀도 보통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여 세워왔다는 거죠. 예. 성경에는 누가 예수를 시험한다 그랬죠? 마귀가 예수를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누구든지 그렇죠. 뭐 예수님 얘기 들으면 처음부터 야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냥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진짠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 다 따져보고 하는데, 예. 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인 거죠.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이 예수가 지금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가, 이걸 보여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때는 갈릴리 사역을 거의 마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와서 시험하는데, 마태복음 12절에 보면, 12장에 보면 이 갈릴리 사역이 한참일 때도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와서 예수님께 표적 보이기를 구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42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42절 우리 같이 읽죠. 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갈릴리 사역 한참 하실 때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갖고 표적 보여를 달라는 거죠. 예.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당신이 행하는 일이 그러한 일인지 그걸 보여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면 자기들이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 딱 보고 유심히 보고 판단했고, 정말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네,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 모두가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면 자기들이 표적을 보고 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이건 아닌 것,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급제에서 보면 그거 당연하죠.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겠습니까? 무조건 뭐 신기한 일을 일어나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남의 대로 분별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게 정말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죠. 분명히 분별은 해야 돼요. 무조건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분별 능력이 있을까? 성경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죄 가운데 있는 세대다. 그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할 때 그 시대의 표적은 복수로 돼 있어요. 여러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세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당신이 누구시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 그런데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저녁에 저녁 노을이 불그스름하게 졌을 때 그 해가 질 때는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올 때까지 많은 대기층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란 빛은 파장이 짧아서 다 산란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붉은색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녁 때 하늘이 선명하게 붉으면 날이 좋겠구나 하는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침에도 해가 저기 동쪽에서 지평선 위에서 올라오니까 많은 대기층을 거쳐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붉은 정도가 아니라 흐리면 이 흐리다는 것은 붉은색마저도 이제 다 살려서 어둡게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기 중에 습기가 많으니까 또 먼지가 있든지 그래서 오늘은 날이 굳겠다. 사람들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날씨 저렇게 보니까 내일은 좋겠구나. 그렇게 천길은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걸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방황하고 결국은 세상에 끌려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게 분명하면 그 주님의 뜻을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흐려져 있다는 거죠. 예.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근데 거기에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 영광으로 바꿔서 이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무엇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세상하고 똑같이 돌아가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세상하고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예.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섰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이 빛이 빛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빛을 바라지 못하면 아무 쓸데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게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렇죠? 네.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그걸 잃으면은 아무 자기도 쓸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 그런데 정말 그때가 가까이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까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니느웨 사람들 완전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죠. 많이도 안 했어요. 그 니느웨 한밤중 가로질러 가면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40일 후에 40일 후에 정확하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40일 후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왕부터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는 거죠. 아니 요나가 어떤 사람이길래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 당신 누군지를 알고 계시죠? 말씀을 전하는 정도 아니라 이걸 이루시는 분이신데 저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벌써 2000년 전에 일었던 일인 거예요. 다른 데서도가 아니라 이 갈릴리에서 가나안 땅에서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의 지혜 사람들이 감복을 해서 그 주변 나라들에서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오고 심지어는 이 남방 여왕 지금 이디오피아나 어디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땅끝에서 왔다 그러죠. 예. 마차를 타고 많은 예물을 갖고 그리고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내가 듣던 소문하고는 비교할 수 없구나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예.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솔로몬하고 예수님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무슨 재주로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각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사람에게 나가서 제정신이 된 거죠. 예. 요즘도 진짜 정신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이 나가서 이제 제정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서 자기가 거할 곳을 찾는데 쉴 곳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봤더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다는 거죠.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인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 뭐 죄사함도 받았다 그러고 삶의 규모도 생기고 그런데 주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주인 노릇해요? 전에 있었던 귀신이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종노릇시키는 거잖아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이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세대입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면 그냥 끌려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죠. 말도 안 되는 것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는데 도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길래?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어둠 속에 있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럼 마지막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지금 그러한 시대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해서 터키 서부 지역이죠. 거기에 일곱 교회 대표적인 교회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 책망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래도 책망받지 않은 두 교회가 있어요. 일곱 교회 가운데 두 교회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 말씀 의지하고 고난 이겨내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재앙을 내리는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아직 주님께서 칭찬하신 교회 4분의 1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세상에 수많은 교회 중에서 4분의 1 정도는 그래도 될까? 그런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그러면 벌써 일곱 인이 다 떼어져야 돼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네. 일곱 나팔을 분다 그럴더라도 할 말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근데 정확하게 그걸 얘기를 말씀 안 하셨으니까 아무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죠.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표적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는 거죠. 교회가 있으면 뭐라 못합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마가복음에 다시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아직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같이 읽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요. 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죠.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표적을 보고 믿는다 그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가? 그땐 정말 그랬는데 근데 그냥 잠깐 있다가 그거 한 거 그게 진짠가 내가?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의심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표적이 아니라 이 표적이 가리키는 바 그걸 이루시러 오신 분이신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걸 뭐 반복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주신 표적이 다 뭘 가리키는지 바로 그걸 이루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예.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는 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부활하신 이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표적이 아니라 이제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고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 말씀이죠. 예.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예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임할 날이 작정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재판장에 그 판사를 누구로 세웠어요? 그 아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데 아들인데 세상은 그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 죄목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죽고 끝났다면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했겠죠. 죽었잖아 저렇게. 죄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죄로 말미암아 저렇게 죽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저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증거로 세우신 거죠. 그렇죠? 당신께서는 부활하셔서 죄가 없는 것임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증거로 믿는 거죠. 이 역사적 사실을 증거로.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살고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분을 기점으로 해서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분을 기점으로 해서 2025년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뭔지 모르는지 그냥 해마다 그냥 한 해 한 해 넘어가니까 예. 그리고 이걸 또 심지어는 가리려고까지 Before Christ? 아니지 AD 아노 도미나 그랬죠 그게 라틴어죠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 안에서 2025년 무슨 주님이 누군데 아니지 그래서 common year로 그렇죠? before common year로 after common year 사람들이 공통으로 다 이날을 이렇게 정하자 해서 그 전 그 후로 이걸 가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는데 세상은 이것마저 다 지워버리고 가려버리고 부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떻게 무엇으로 분별해야 될지 이거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뭐 하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사람들이 다 보였지만 이거는 세상을 따라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곳에 주인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갈 것 같다 그러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삶의 평안을 구하고 안정을 구하고 그런 게 달려왔는데 세상 끝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살기는 더 빡빡해지고 힘들어지고 30대 은퇴해야 되고,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공부해갖고 드디어 이제 이 실력을 쌓아서 무슨 일을 좀 해볼까 그랬는데, 은퇴요? 예. 진짜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예.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바른 분별력을 갖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무엇으로 살 수 있는지, 이거 분명해야지 않냐면 다 휩쓸러 가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에 생명이 있어요. 세상은 진리에 생명이 없어요. 네. 그러니 그 진리를 안다 그럴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죠. 생명 연장. 그래도 뭐 10년, 20년, 30년 더 사는데 열심히 살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놀랍게도 이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진리고,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놀랍게도 그걸 실제로 이루신 분이시잖아요. 세상은 그를 정죄하고 죽였는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그게 말씀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죠. 나중에 그렇게 갖다 꾸며 붙인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그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사실 알고 보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신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분이 있는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렇죠? 네. 요나는 진짜 세상이 왜 이렇게 흉흉하고 이렇게 파도가 치고 이런 일이 벌어져, 누구 때문에 그런가, 저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사람, 너는 뭐 누구길래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난리치고 요동치고 난리냐?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세상에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나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바다 가장 밑은까지도 내려갔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건져냄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정말 그런가 한번 보자.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니네로 가기를 싫어했는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건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 너무 뻔한데. 그런데 이제 바다 밑바닥까지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할 수 없이 그거 전하고 나서 보자 한번.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 있는 요나에게 방넝쿨 하나로 해서 그늘 가리게 했는데, 이 방넝쿨이 너무 좋은 거죠. 떼약볕을 가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다 거두셨어요. 죽여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걸 거두십니까?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을 본 적이 아니라 이걸 실제로 경험하고 했던 요나마저도 그 물속에 들어갔다, 그 깊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요.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표적이고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죠. 눈이 가려서. 그러니 무슨 기적을 하고 능력을 행하도 우리 그냥 우리를 육안으로 보고 즐겁고 내가 놀랍다 그러고 끝나는 거지, 지나고 나면 구세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래도 예수님께 생하신 것,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다고 그랬는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거듭나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 생각하고 맞는 것 같네 이런서 그런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겁니까? 아닌 거잖아요. 예.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듯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다 하나님 탓이죠. 하나님 안 해주세요. 하나님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실제로 이루어 주셔서죠.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증거로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는가? 이게 사실인가?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진짜 사실이네. 이순신 장군이 정말로 그 문헌을 보니까 저기 거북선 만든 게 맞네. 난 믿어. 그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그게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셨어요. 지금도 주님인 거죠. 그때만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 굴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 앞에 굴복이 안 돼요.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 그러고 나갑니까? 사단이 그 짓을 한다니까요. 왜? 정말 야 부활하셔서 이게 사실이야?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계속 부활 외치고 우리도 부활했다 그러고 근데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 더 빨리 갖다 쓰죠. 부활 찾아보면 이상한 부활이 나와요. 그거 부활 쭉 나온 다음에 저 끝에 가서 뭐 예수님 부활 얘기 나오지.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걸 드러내셨을 때 분명히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러시는데 바로 그걸 위해서 어떤 길을 걸으셨어요? 바울이 고백한 거죠. 그렇게 교회를 대적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그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좀 볼까요? 네. 네.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아멘. 5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조건이죠. 가정법인 거예요. 그러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앞에 것이 되면 뒤에 것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고 여기에 눈이 열리고 나니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되는 그러는데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죠. 네.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부활을 인도하시는데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신기로운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다 부활 그러는데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까지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을 때 무엇으로 이겼다고 그랬습니까? 부활로 이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그러셨어요. 부활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열매인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예요. 네.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믿음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로. 그래서 우리 표명이 있는 거죠.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부활에 연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에는 부활이 가려져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야 예수 부활을 놓쳤구나. 부활을 확인하는데 이 십자가를 놓치면 이게 또 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확인했으면 이제는 우리의 길 주님께서 열어주신 십자가의 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전에는 부활이 안 보이면 우리의 의로 주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희생하시면서 고난 속에서 이 길을 걷는데 우리도 함께 해야지. 그런데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있죠.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목자를 쳐버렸는데 양들이 아니지 우리 흩어지면 안 돼. 그러고 했습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거죠. 제자들이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래도 그건 그냥 인정으로 자기의 의로 그러는 거지 될 수가 없는 일인 것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기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 그들을 아시니까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요.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누구신지 확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걸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인지 이걸 확인하시고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이게 되지 않냐면 우리는 아무리 무슨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더라도 경험할지라도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비유가 있었잖아요. 이 나사로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다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근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진 거죠. 멀리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어요. 어떻게? 근데 여기는 물도 없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래서 그냥 물을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죠. 그리고 건너갈 수도 없다고. 근데 나사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 아버지 집에 형제 다실 수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음부에 떨어져서 하는데 우리보다 혹시 낫지 않나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고 그 형제들에게 보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 이 부자였던 사람이 그 기도를 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르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아니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이 혀를 좀 이것도 안 돼요? 그럼 나는 포기하고 내 형제 다섯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있지 않느냐?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이 언제 사람인데? 그러니까 모세의 글이 있고 선지자들이 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들으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부활해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표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무슨 능력으로 모아갖고 이렇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따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게 무엇인 것을 확인하고 바로 깨닫고 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눈에 비치는데 다른 모습을 보시는 거죠. 세상의 영광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사도들이 그 짓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그러는데, 아니 더 크게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뭐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다 그러는데 안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모여두고 난리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표적이 아니라 정말로 이 표적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이걸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이루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표적이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는 거죠. 요나의 표적을 이루신 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확인하고 정말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 그 십자가 길, 이젠 주님과 함께 주님 멍에를 메고 주님 인도하시는 이 길을 걷는, 이게 바른 길인 거죠. 이게 옳은 길인 거예요. 이게 영원히 사는 길인 거예요. 이게 되지 않냐면 우리는 여전히 헛된 거 보고 우상 붙잡고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교회가 여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디에서 이 소망을 찾겠습니까? 마지막 때, 이 심판이 말 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좋은 말 듣고 그냥 좋은 말 듣고 야 좋다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온 시대인데 언제 오더라도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짓 하면 뭐 그건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그러지만 교회가 그렇다 그러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은 정통이고 뭐고 따질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을 남겨뒀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있게 하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있게 하시니까 감사한 거죠.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7분의 2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7인 나팔 그리고 재앙을 내리시는 걸 보여주셨는데 정말 교회가 이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는 길 뭐 이것저것 하고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일이 어떠한 일인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네.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 땅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40일을 줄였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럼 죽음인 거죠. 사단이 욕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능력 있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럴지라도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그러는데.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죽음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네. 이걸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시잖아요. 확인시켜 주신 거죠.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유령을 하는데 유령은 몸이 없지 않느냐? 몸이 있다 만져봐라. 손에 못 잡고 허리에 쩡쩡 만져보게 하시고 음식 갖고 와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남아서 저주만 맹세하며 부인했던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러고 자랐으니까 그 미친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 게 놀랍게도 로마가 변화됐으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바로 믿고 붙는 건 아닐지라도 로마가 거기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존재를 세워주셔서 네,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2000년의 세월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그걸 이어나가시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읽고 우리 간증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창시자고 개척자고 이러는 거예요. 네. 믿음의 주라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주라 그래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믿음의 창시자예요. 예. 정확한 번역은 트레일 블레이저라 그랬죠.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그걸 완성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용어를 빌리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알기 전에도 믿음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노아는 장차 하나님께서 드러내보시는 희미한 그것 보고 믿었다 그러는 거고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는 드디어 그 저기 모세를 통해 주시는 율법 아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 믿고 따른다 그러는지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 이걸 드러내신 거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확증 지어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율법 아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신을 옳다 그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십자가로 끝내고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드러내셨죠. 부활로. 예. 그리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 믿음이여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끌게 하시려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를 바라보자는 거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는 거죠. 죄가 없는 분이신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분이 우리의 주고 어떠한 사랑과 은혜와 공의로 우리에게 이루셨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연합한 자로 함께 멍에를 맨 자로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기쁨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죄 가운데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세우시려는 그 기쁨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참으시고 제자들마저 다 부인하며 도망간 그 자리에 홀로 남아서 그걸 담당하셨는데 이제 이분이 누구시고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 영원한 생명을 하는지 이걸 안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이 길인 거죠. 그리고 이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하는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도 주님께서 바로 이 마음으로 이 길을 걸으셨는데 나도 이제 그 마음을 받아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곤욕을 치르고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삼으신 걸 이걸 기뻐하면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령한 기쁨이죠.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육체로는 고달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신 신령한 기쁨으로 이걸 지고 가는데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영생의 길이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걸 분명히 확인하고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죠. 세상 온갖 것으로 이걸 가리고 왜곡시키고 비틀어 놓고 그리고 엉뚱한 거 보여주고 세상 영광 보여주고 사람들 미혹해서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정말 분별력을 갖고 분별하지 못할 때 그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요즘 한국 보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 떵떵거리던 사람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아니 어렸을 때 그냥 교과서에 나온 얘기인 거예요. 교과서 도덕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들 그걸 모르나? 모를 리가 없죠. 예.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해야지?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성경 말씀도 필요 없어요. 세상 법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교인이라 그러고 무슨 뭐라 그러고 심지어는 국가를 위해서 조창기회도 한다 그러는데 정말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야 돼요. 뭐 교회가 이렇게 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전해서 아니에요. 예. 그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핑계가 되진 않아요. 말 어떻게 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이실 죽고 할 때가 온 거거든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예.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는 거죠. 이거 진짜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요나의 표적이 말하는 바 이분이 누구신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이 길을 기쁨으로 걸었는지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먹고 걷는데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의 마음에 쉼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안식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 하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태원자매 간증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원자매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강건해진다고 하신다.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와 어떻게 방어하고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해 기록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세워진 교회,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며 믿음으로 어떻게 세워지고 강건해지는지에 대해 말씀 주신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같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 세워지고 단단해지는 공동체이다. 그런데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도 역시 보이지 않고 보이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 보이는 것들, 내가 지금 경험하고 보는 것들이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이 잠깐이라고 하지만 정말 나에게는 평생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에 묶여서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확 막힌다. 그리고 얼마나 절망인가, 소망이 없다. 이 싸움은 나에게 너무나 실제이다. 매일이 문제투성이며 어려움의 연속이다. 몇 달이 넘었는지도 모르게 오랜 시간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고 있는 정규와 또 병원을 갔는데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 이 더운 날 땡볕에서 15분도 넘게 실갱이를 하다 겨우 들어가고 들어가선 사람이 많으니 소리를 지르고 바닥을 친다. 땀은 비옷하고 이 사건 하나로 얼마나 내 안 또 내 안에 모든 감정이 요동치고 힘든가. 이 모든 것이 그런데 정말 사실 잠깐이었다. 그런데도 마치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이 나는 생각하며 그때 절망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그런데 계속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미 상한 마음에 사단은 계속 생각을 이어가게 하고 힘들게 한다. 쉽게 정리할 수 없는 마음에 간증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씀들을 정리하고 메모하였던 기록들을 다시 읽으며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아닌 말씀 안에서 주님은 어떻게 내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지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인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변함없었던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계심을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울지도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다. 보이지 않는 혈과 육과 싸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던 자리에서 정말로 싸워야 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알려주시고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싸움을 이길 말씀의 검을 쥐어주시는 예수님을 보라 하신다. 오늘 아침만 해도 오랜만에 많이 힘들고 아픈 자매와 말씀을 나누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기뻐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나누는 시간, 내 안에서 영이 기뻐 마음을 새롭게 하기에 우리의 낡아지고 아프고 힘든 몸이 아닌 내 안에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속사람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자고. 진짜 소망을 그리고 보니 정말 지금도 진행되는 구원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잠긴 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 진짜 마지막에 심판을 작정하시고 부활하시어 나타나신 주 예수님을 이렇게 수없이 듣고 보고 알려주고 계신다. 내가 진짜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지만 진짜로 실제이시며 모든 것인 그분을 부활의 주를 바라보라 하신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 보이신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싸울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악한 영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주의 음성만 듣게 하신다. 수없이 많은 싸움에 믿음을 주시며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 길을 내고 계신다. 내가 걸을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을, 나 혼자 참으며 내 의로 이겨내고 내가 옳아서 가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닌 앞에 쌓인 문제보다 더 크시며 이 모든 것을 넘어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한다.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한편으론 정말 죽음에 먼저 참여함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것이 또다시 마음에 담아주신다. 믿음으로 걸어갈 길이기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임을,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을 받으며 수요 예배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갑자기 가슴이 너무나 쓰리고 아픈 마음을 부어주셨다. 마치 내 동생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의 얼굴을 처음 보던 날의 마음과 같이 아팠다. 나도 알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아프게 기도하시며 지키시는 것이 교회이구나 알려주신다. 내가 동생을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다해 기도하고 엎드렸던 시간처럼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고 알려주신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했다. 나의 이 부족한 예배를 받아주심에 몸둘 바를 모르겠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죄송하기도 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어찌 이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마음을 받아 기도하려는 내게 잠시 있던 어려움이나 감정들은 수없이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니. 네가 무슨 기회를 위해 기도하냐. 너나 잘 살아라. 너나 잘해라. 등등. 항상 아버지의 크신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할 뿐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나도 달지 못하는 기도로 이끌고 계신 것이다. 얼마나 큰 사랑으로, 큰 믿음으로, 인내로 나를 붙드시고 이끌고 계신지.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늘 감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진정으로 감사할 나의 주인으로 와주신 예수님, 나의 아버지. 방금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 요즘 말씀은 늘 떠오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을 붙잡고 주인께 주목하는 이 싸움, 보이는 모든 것보다 크신 부활의 주를 믿음으로 이깁니다. 세월이 약하다는 이 말씀, 이 시간에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할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 15, 16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신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때가 가까이 많이 되라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 가정 8명을 구원했는데 이걸 표적으로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세상의 죄 노릇하지 않고 죄의 종 노릇하지 않고 사망 권세의 종 노릇하지 않냐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좀 믿습니다. 네.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인 거예요. 정말 교회가 깨어서 이 생명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결국은 마지막 심판밖에 없는 이런 때인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심령에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뭐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 앞에 너 무슨 죄 졌어? 할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악한 시대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 깨어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될 때 우리가 얼마나 어둠인지 그렇다 그러면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음의 자리에 서셨어요.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그래서 난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도 죽은 자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주가 되셔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이 은혜, 이 축복에 정말 이것이 헛된 말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실제가 돼서 이 마지막 때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